첩을 얻은 경우. 성경은 사람에게 자기 첩을 떠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는 첩에게 강제로 떠나라고 강요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기 전에 얻은 첩을 가리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첩을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날 사람의 요구를 본 다음 성경의 요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요구는 첫째로 모든 첩을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보내지 않을 때 남편이 그의 첩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교의 사상입니다. 성경은 내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았음. 성경에서 첩을 얻는 데 있어서 다윗보다 더 악한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첩을 얻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첩을 얻었습니다. 우리아가 생명을 잃게 된 것은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희생하면서까지 밧세바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밧세바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주 예수님도 밧세바에게서 나셨습니다. 주님은 신약에 와서까지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밧세바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네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첩을 얻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복종하게 할 뿐 첩을 쫓아낼 수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왜 성경에는 첩을 내쫓으라는 요구가 없습니까? 간음죄가 첩을 얻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의 성경책을 훔쳤다면 다시 갚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천 원을 훔쳤다면 그에게 천 원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첩을 얻었다면 결코 그녀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 어떤 형제는 첩을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남자의 입장에서 이 일을 본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첩을 얻는 것이 간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첩이 남자에게 시집갈 때 그녀는 두 남편에게 시집간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두 여자를 얻었지만 그녀는 두 남편에게 시집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첩을 내쫓으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밧세바의 원칙이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윗을 찾기 위하여 특별히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나단을 통해 모든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단이 한 말 외에 다른 말을 추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단이 빼놓은 말을 3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여러분이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 죽을 것이고 보응이 임할 것이며 사람들이 밝은 데서 그의 10명의 후비와 간음할 것이고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단은 밧세바를 돌아가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돌려보내면 그녀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우리아는 사라졌고 어떤 사람의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어 다윗을 만나게 하실 때 밧세바를 내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솔로몬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 중 어느 누구에게 솔로몬을 낳게 하시지 않고 다윗의 첩 밧세바에게 낳게 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의 첫 장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또한 첩을 쫓아낼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함.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11절은 한 주인이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만일 장래 이 아들이 장가갈지라도 이 여종은 첩이 됩니다. 여기서 그녀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규정하셨습니다. 여종에게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을 때 그녀는 다시 노예가 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첩과 동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장로가 될 수 없음.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한 곳에서만 첩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유일하게 언급된 곳을 말하기 좋아합니다. 만일 성경에서 어떤 것을 두 군데서 언급했다면 반드시 비교가 필요합니다. 만일 세 군데 이상 언급된 일이라면 종합하여 보아야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누구나 유일하게 언급된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곳만 읽으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디모데전서에서만 첩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는 오직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첩을 얻은 사람은 누구도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첩을 쫓아내야 한다거나 동침하는 일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 곳은 없습니다. 구원받고 헤어지기를 자원하는 것은 좋은 것임. 만일 첩이 구원을 받고 또 그녀에게 성충동이 없어 남편과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일 뿐 주님의 요구나 교회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하여 교회는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첩을 얻은 사람은 한 아내를 얻은 사람보다 육체의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징계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혼. 성경 안에 이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혼은 오직 한 가지 조건에 근거합니다. 세계 각국의 법률은 이혼에 대해 여러 규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나라의 규정은 조항이 20가지 이상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여러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부부 간에 한쪽이 정신 이상이거나 함께 사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등등의 이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유일한데 그것은 바로 간음입니다.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되었든지 수년 동안 실종되었든지 간에 이것들은 다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주 예수님은 사람이 간음을 범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음. 아마 여러분은 왜 간음을 범하면 이혼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부는 하나이고 어떤 이혼이든지 다 이 하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간음을 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여러분은 간음을 범한 것이고 하나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실종된 지 몇 년이 되었든지 정신 이상이든지 정신 학대이든지 혹은 다른 이유에서든지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이것은 하나를 파괴하는 것이요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음. 왜 간음을 범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남편과 아내는 하나였지만 남편이 일단 간음을 범하면 아내는 자유로워집니다.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그 하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그 하나를 깨뜨렸기 때문에 아내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을 범하는 것이 이혼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남편이 간음을 범해서 아내가 이혼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만일 어느 자매의 남편이 간음을 범했거나 첩을 얻었다면 이 자매가 이혼을 하려고 해도 교회는 말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다시 시집갈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를 파괴하는 어떤 것도 다 죄입니다. 간음을 범하는 것은 그 하나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간음을 범할 때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단지 남편과 아내의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없다면 그녀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6장은 이혼의 근거가 간음임을 분명히 말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두 곳을 유심히 주의해야 합니다. 간음은 이전의 하나를 파괴하여 부부를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왜 이혼할 수 있습니까?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이혼은 이혼 수속을 밟을 때가 아니라 한쪽이 간음을 범할 때입니다. 오늘날 이른바 이혼은 수속에 불과합니다. 혼인이란 하나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혼은 그 하나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을 범할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간음을 범하지 않았는데 이혼한다면 결과는 양쪽 모두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가령 남편과 아내가 다 간음을 범한 일이 없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일단 이혼하면 곧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혼하는 것은 모두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혼인은 곧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더 이상 둘이 아닌 한 몸인 것입니다. 간음은 이 하나를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가 헐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두 사람 사이에 하나가 사라져야 재혼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심하게 다투고 화합하지 못해서 이혼하려 할 때 세상 사람은 이것을 허락하고 세상 법도 허락하겠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이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혼하는 것은 오히려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직 먼저 간음을 범해야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짝이 지어졌다면 결코 나누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의 문제. 성경에서는 아내를 잃은 사람이 재혼하거나 남편을 잃은 사람이 재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혼인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혼인의 관계는 부활할 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할 때 사람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 세상의 일입니다. 천사는 시집가지도 또 장가가지도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도 시집가지도 또 장가가지도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생의 일이지 내세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혼인은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과거의 감정 때문에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재혼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경이 허락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7장의 가르침을 주의하십시오. 여기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재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아내를 주관하였다가 남편이 죽을 때 아내가 다시 재혼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재혼한 사람은 음부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고 안식일 교인이 된다면 우리는 음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남편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식교 사람들은 두 남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가르침은 율법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고 만일 율법이 죽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우리는 음부라고 말합니다. 본래 우리는 율법에 시집간 사람들이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재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만 아내를 주관한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죽을 때 아내는 자유로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재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관념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상은 이방인의 사상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처녀로 있는 사람처럼 재혼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독신으로 있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사회 사람들의 비평이나 관점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관점들이 다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이 재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형제가 재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그런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리적인 면에서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고독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필요 때문에 결혼이 필요합니다. 어느 형제가 자기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재혼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재혼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에 있어서 비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교적인 사상을 제해버려야 합니다. 죄의 문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과 성의식이 옳은 것이고 성행위조차도 옳은 것임을 인정하십니다. 성의식은 죄가 아닐 뿐더러 또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인에 국한됩니다. 혼인 안에서 성의식은 다 옳고 거룩합니다. 하나됨을 떠난 모든 성의식과 성행위는 다 죄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았습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곧 혼인 밖의 행위들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인 밖의 행위는 이 하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를 파괴했기 때문이지 성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성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보기 바랍니다. 가령 마태복음 5장에서 주 예수님은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고에는 의지의 작용이 들어있습니다. 여자를 만나고 라 하지 않고 여자를 보고 라고 말했습니다. 만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고 보는 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음욕을 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말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본다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이 먼저이지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한국어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음욕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봄은 두 번째의 봄이지 첫 번째의 봄이 아닙니다. 처음에 어떤 남자가 길가에서 여자를 만났을 것이고 그 다음 그 여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본 것과 두 번째 본 것 사이에서 그는 이미 음욕을 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여자를 본 것은 음욕을 품고서 본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봄의 다음 단계는 행동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의 봄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의 봄을 가리킵니다. 길가에 있는 여자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재를 받지 않고 음욕을 품으며 사탄이 그에게 음욕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가 두 번째로 돌아서서 다시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음욕을 품고 두 번째로 다시 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의 봄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의 봄을 여기에 추구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여자를 보았는데 사탄이 음욕을 내 속에 주입할 때 내가 이것을 거절해버리면 끝난 일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돌아서서 그녀를 다시 한번 본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성의식은 죄가 아니요 의지의 찬성만이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의지의 찬성은 혼인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지 속에서 사람은 이미 부부의 하나를 파괴한 것입니다. 행위에서 이 하나를 파괴하는 것이 죄이지만 의지에서 그 하나를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만 간음을 언급했을 뿐 음란의 죄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배필이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음란이란 무엇입니까? 배필이 없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행위는 같을지라도 죄는 다릅니다. 창기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음란을 범할 뿐 간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음란을 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십시오. 구약에서는 단지 배필이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언급했을 뿐 배필이 없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런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런 명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파괴하는 간음이 죄일 뿐 아니라 하나를 파괴하지 않은 음란도 죄입니다. 우리는 간음이 죄요, 음란도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배필이 있는 사람이 하나를 파괴하는 것이 죄일 뿐 아니라 배필과 하나됨 없이 범한 음란도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간음하지도 말고 음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이 거룩한 것이고 성의식에는 죄가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성행위는 거룩한 것이고 혼인 안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혼인을 했는데 혼인 밖에서 성행위를 가졌다면 이것은 간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행위를 가졌다면 이것은 음란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도 말고 음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